여러분은 이혼 숙녀 캠프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한번 보셨나요? 네,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빠져들게 되죠. 보면 굉장히 막장 가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와, 정말 이런 가정을 이룬다면 굳이 결혼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막장의 모습들이 많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부부를 보면서 아, 그래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더 낫다. 아직 그래도 우리 가정은 살만하다. 이렇게 소망과 희망을 얻는 것이죠. 예전에는 드라마 주인공이랑 비교하면서 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이혼 숙녀 캠프를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요. 때로는 비교할 때 좋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비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열등감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우월감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우월한 열등감이라는 책에서 이 아들러는 스스로 우월하다고 뽐내고 과시하는 사실은 사실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내가 우월감을 추구할 때 발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열등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우월성 추구이다. 이는 열등감과 뗄려야 뗄 수 없는 짝을 이룬다. 스스로 부족하다는 열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는 욕구조차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월성 추구와 열등감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누구나 우월성과 열등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완전 상반된 단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긍정적으로 발전해서 나를 굉장히 성장시키고 좋게 자라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나의 인생과 나의 마음을 마구 흔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런 모습을 좀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간에 이 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존재임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 필요한 존재임을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어느 집에 사는지, 내가 어떤 차를 몰고 있는지, 또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마치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고 스마트한 사람이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게 해서 물건을 사게 하고요. 그런 집을 사기도 하고 어떻게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구매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영원합니까? 네, 집도 낡아지고요. 차도 폐차해야 될 때가 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다 낡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의 삶에 계속 추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뭘 사라고 호갱이 되라고 계속해서 이 사회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추기는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월감과 열등감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러집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과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이 좀 알고 싶다면 로마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라고 말하면 야고보서를 보시면 돼요.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죠? 네, 다 예수님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민을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하시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이 AD 40에서 4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아주 초반에 쓰여진 서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쓰여져 있고,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았던 이 야고보라는 동생이 기록했습니다.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가 처음에 관리했었지만 이후에는 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함죠. 이처럼 이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보면요,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시대를 살고 있었던 성도님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에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데 황제도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뭘 하냐면 빵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은 공짜로 뭐 얻어먹는 걸 좋아했죠. 그래서 공짜로 빵도 나눠주고 또 검투사대회도 열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왕한테 와 우리 왕 최고다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됩니까?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다 식민지로 삼았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뜯어다가 로마 시민들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줌으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여행가 보시면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 로마가 전 유럽을 뒤덮는 그 엄청난 도로들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식민지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혈을 쥐어짜서 그것들을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 역시 그런 어렵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당시 시기는 사도행전 11장 28절 29절 말씀과 이 야고보서의 시기가 동일합니다. 같은 시기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글라디오스 황제 때에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흉년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보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 내 신앙 하나 지켜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낮은 자라고 말합니다. 낮은 자. 이 타페이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비참한, 겸손한, 낮은이라는 뜻이에요. 이 낮은 자라는 이 뜻은요,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피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낮은 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그것은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난 어떤 사람입니까? 낮은 자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 왜 너는 여전히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니? 너의 형편은 왜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얼마나 비수처럼 와닿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높아짐을 자랑하라. 너희가 지금 낮은데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낮아진 사람은요, 높아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겸손하게 되면 낮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예라는 것은 영광과 부유함을 맞아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이 말씀과 아주 잘 어울리는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스스로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집안 중에서도 막내입니다. 집안에서도요, 그렇게 썩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다지 성공할 만한 조건이 없는 아들, 그냥 양이나 치다가 인생 끝나야 될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높이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가다가 잘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기록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낮아져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누가 봐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겸손함의 대표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가장 천한 마구간, 이 동물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태어나셔서 늘 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시고 그 당시에 죽음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불리던 나무에 달린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피를 흘리시고 가장 처참하게 죽으셨죠. 늘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열방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를요,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내 환경, 내 상황을 보면요, 우리는 늘 좌절하고 낙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함, 그리고 능력 없음,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요, 사람이 참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져요. 아, 나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나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요. 점점 나의 인생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실에 함몰되어지고 주저앉게 되고 과거만 돌아보게 되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때 사업만 안 망했어도, 내가 이런 집안에만 안 태어났어도, 늘 뭐만 바라봐요? 뒤에 있었던 일. 내가 그때 뭘 샀어야 되는데, 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원망하고요, 늘 불평하고 나의 삶을 계속해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를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요, 그 현실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 지금 현실이 나의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케 하실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다시 일어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김관선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단칸방에 사시는데 아빠가 노름에 빠져서 노름하는 사람들을 맨날 집에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집이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심지어 자신의 누나들은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노름 자본을 대려고 식모로 다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은요, 다 인생을 갈짓자로 삽니다. 그러니까 다 뭐 문제아들이 됐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내 아들이었는데, 목사님도 그런 집안 환경에서 잘 자랐을까요? 네, 잘 자랐을 리가 없겠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 슈퍼마켓을 친구들이랑 털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뭐 부모님이 오실 만한 형편이 아니니까 이미 그때 조직 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기 형이 자기를 끄내러 온 거예요. 그리고 얘 이대로 뒀다간 얘 인생 망친다. 이미 나는 망했지만 내 인생, 동생의 인생까지 망하고 싶진 않잖아요. 동생을 3시간 동안 죽도록 때립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내냐면, 나는 얘를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너 교회 가라. 그래서 목사님이 안 죽으려고, 안 맞아 죽으려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갔다라고 바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면,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장희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목사님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목사님께 말했대요. 관성아,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내 눈을 보니까 너는 보통 애가 아니야. 앞으로 커서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될 것 같아. 누구도 날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사람들도 이미 내가 좀 안 나와줬으면 하는 눈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나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보니까 너는 특별해. 넌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학비를 대주고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학비를 대주셔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요.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되니까 누가 봐도 그냥 망해야 될 인생인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비전과 계획을 보게 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세요.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인생의 결과가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반드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주님, 어려울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낮은 자를 향한 메시지 이후에 부한 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 사는 사람이죠. 네.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잘 사는 사람이 있었겠느냐. 학자들 중에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지만 사실 초대 교회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부자들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자였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성도들을 구제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사실 그 선교여행의 대부분의 비용을 이 바나바가 댔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2차, 3차 때는 바나바랑 같이 안 갔죠? 그때부터 바울이 뭐 합니까? 돈 벌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정이 모자랐거든요. 그만큼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재정이 많고 또 그 재정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이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이 마가 요한의 집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게 2층 집인데 2층 공간이 400명이 들어갈 만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400명이 들어갈 만한 집에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뭐 그런 엄청난 부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 자체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 집안 자체가 아주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부자인 집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에 있는 부한 형제들은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않고요.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도와주고 또 성도들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말하죠? 청직이라고 말하죠. 이 모든 재물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신 것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많이 준 사람한테는 많이 찾을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달란트가 많습니까? 부모님이 잘 사시고 나도 좋은 학교를 나왔고 또 외모도 아주 훌륭하고 운동도 잘하고 능력이 많고 주위의 사람들에서 와 너는 정말 엄청나야 너는 대단해 어마어마한 그 많은 달란트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부럽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많이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많이 줬잖아. 너 그 내가 너한테 준 그 많은 달런트를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높은 데 두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교만함이에요. 교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 가난이 독이 있듯이 교만도 독이 있어요. 어떤 독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을 심어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나 신나고 즐겁고 재미나게 인생을 살 것 같은 거예요. 나의 마음이요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내 마음에 교만을 심어주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그 물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요. 사람이 이 너그러움이 사라져요. 까칠해집니다. 돈이 많아지면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뭐 하나 그냥 쉽게 못 넘어가요. 그래서 막 하나 지적하고 뭐라고 하고 네가 그래서 문제야. 네가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지. 계속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요. 너그러운 마음이 사라져요.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내 안에 교만함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낮은 자입니까? 높은 자입니까? 헷갈리죠? 나는 낮은 자인가? 높은 자인가? 제가 딱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정쩡어 보여요. 네. 그렇게 낮은 자, 오늘 끼니를 굶어본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네. 아주 하루에 그 먹을 거를 금식하며 걱정하며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부자여가지고 엄청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고만고만하죠? 네, 다 그만그만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비교할 때 생겨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요. 내가 굉장히 엉망으로 보이는 거죠. 제가 변우석과 저를 비교하면 전 어떻게 될까요? 네, 비교부터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정말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얼굴 가지고 왜 사나. 네. 그러니까 비교하면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을 보면 어때요? 야, 어제 저런 얼굴도 사네. 네. 인생 힘들겠다. 네. 어느 날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야, 저런 학교 나와가지고 뭐 밥벌이나 하겠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요. 이게 진짜가 아니길 바라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가 청년부 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싫어하십니까? 왜 안 간대요? 뭐 교회 다니기 싫대요? 그게 아니래요.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고3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대학교 들어갔는데 교회 가보니까 목자하는 친구들은 다 열심히 공부 안 하던 친구들이래요. 그래서 나는 그 밑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길 바랍니다. 네, 정말 아니길 바랐는데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내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열등감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열등감과 우월감, 특별히 SNS에 보면 그런 게 잘 나오죠. 네. 여러분 SNS에 보면요. 다 잘 삽니다. 다 좋은 데 다니고요. 다 좋은 여행 다니고 뭐 좋은 거 가지고 있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만 늘 뭔가 부족해 보이고 나만 뭔가 열심히 안 사는 것 같고 나만 연약해 보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좌절감이 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열등감을 극복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나의 열등감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열등감과 또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신앙을 생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뭐를 회복하라고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봅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네. 언제 원망이 찾아옵니까? 네, 내가 없을 때. 네.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없어. 그렇게 뭘 해줘야 되나 봐요. 네.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늘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녀가 또 그런 말을 할까 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요.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그게 도를 지나쳐서 나의 인생 자체를 저주하기 시작해요. 난 이미 끝났어. 난 이미 끝난 인생이야. 제가 청소년들을 교육할 때, 그때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중학생인데 전사님 저는요. 이번 생애가 이미 망했어요. 이생망이래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중학교 1, 2학년이 이미 이 자기는 망한 인생이래요. 앞으로 소망이 없대요. 왜 그렇게 아이들이 소망이 없을까요? 끊임없이 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니까요. 내가 추구할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니까 내 안에 절망과 낙심과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큰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요 더 이상 보이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없으면 이 세상이 안 돌아가요? 딱히 필요 없죠? 네, 사실 쓰레기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제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정말 그런 존재 아닌가. 네, 우리가 뭐 없다 그래서 세상이 망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안 돼.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나에게는 네가 필요해.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놨어. 여러분, 이 세상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 세상은 나를 그렇게까지 필요한 존재라고 말해주지 않아도요, 우리 주님께는 내가 꼭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값진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해. 내 모든 것은 너의 것이야. 여러분, 사랑하면요 주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내어주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계속해서 우리는요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게 될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주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못 만났잖아요, 그렇죠? 네. 코로나 때 여기 앉아서 예배도 못 했잖아요. 이 송경민 목사님이 은혜라는 찬양을 그때 만드셨죠. 아,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였구나. 학교 갈 수 있는 게 은혜였구나. 사람 만날 수 있는 게 은혜였구나. 우리의 삶에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작곡하셨죠. 제가 노래는 잘 못해서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인생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것도요, 내가 대단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오늘을 허락하셔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 허락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주신 하루하루를요 감사히 살다 보면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지, 나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제 시작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시작될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마다, 불평이 한마디 나오면, 아,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돼요? 감사를 다섯 가지 말해보는 거예요. 내 안에 원망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의 말이 한번 터져 나오면 감사를 다섯 번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감사가 있었지. 그럴 때 우리는 원망에 병들지 않는,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위한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 물질, 나의 젊음, 나의 모든 것, 그것을요, 나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신 것은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나눠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열심을 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열심을 내는데 이상하게 교회 일만 하라 그러면 바쁘대요. 이상하게 같이 선교 가자 그러면 시간이 없답니다. 나 혼자는 여행 잘 다니면서 선교 가자 그러면 돈이 없어요. 주님을 위한 일에는요 늘 아까운 거예요. 주님께는 늘 인색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는요 전혀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뭐 저에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죠. 청년들이랑 5일 동안 국내 선교를 갔습니다. 주일날 밤에 12시에 출발해서 금요일 밤 12시에 딱 돌아오는 거예요. 꽉 채운 5일.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만만치 않죠. 밤새 갔다가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놀라운 고백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갔는데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아요. 올해 저희 지구에서 고베로 7일 동안 해외 선교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삼척으로 또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정말 내가 나의 돈을 가지고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제가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요, 그게 다 낭비될 줄 알았는데 낭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위한 헌신이요, 전혀 우리의 삶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막 시간이 아까워서 수련회 가자 그래도 못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같이 선교 가자 그래도 못 가는 지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10분의 1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20분의 1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20분의 1이라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용할 때 하나님이 뭐 하셔요? 더 많은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막 애달아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선교의 현장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복음이 살아있구나.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안 가면요, 못 봅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끌려가면요, 안 보여요. 그런데 헌신의 자리로 내가 기쁨으로 나가면 그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요,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지, 무엇이 정말 값진 인생인지를 깨닫고 알고 바른 인생의 방향을 따라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내 인생이 요동치고 뒤집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요동치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